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365면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시고 영광스러워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참으로 멋진 하나님의 복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인 16절 뒷부분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는 말은 창피하지는 않아. 이런 뜻의 말씀이 아니고 자랑스러워한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학적 표현이지요. 그들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 큰 도시 하나를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랑스러워 하시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아주 독특한 별명을 갖고 있는 장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전당이라 하는 것입니다. 영웅들의 전당, 영웅들의 명예의 전당이라 하는 말이지요. 무엇인가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증거를 삶의 현장에서 얻었고 자기 스스로가 증거가 되어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것이 1절, 2절에 그렇게 밝히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는 말이 끝나자마자 여기 명예의 전당, 영웅의 전당에 집합되어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차근차근 그리고 조목조목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 오면 갑자기 돌아서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고 다른 이야기의 단락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것이 16절까지이지요. 이 이야기가 끝나고 17절이 되면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이 영웅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진면목을 계속 설명하며 밝히며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끼어들어온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러면 무엇인가? 이 영웅의 전당에 동원되어 있는 또 추대되어 있는 진열되어 있는 이 영웅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살았던 시대도 다르고 처했던 삶의 현장도 다르고 그들이 처했던 위기도 다르고 그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도 다르고 역사적인 상황과 시점도 다 다르다. 그러나 그 모두가 다른 이 사람들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놓게 한, 모일 수 있게 한 공통점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이들은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이들은 이 명예의 전당에 이렇게 동원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 말 한마디를 첫마디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살았던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처했던 문제도 다르지만 그러나 모두가 똑같은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은 이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동원되어 있는 이 영웅 앞에 있는 영웅들 가운데에 한 사람만 죽임을 당해서 죽었지 다른 사람은 다 제명대로 오래오래 살다가 자연사해서 죽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순교했다는 말이 아니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은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원리로 산 사람들입니다. 이 대원리, 하나의 공통점을 말한 다음에 본문은 곧 이어서 이들이 믿음을 따라서 죽을 때까지 믿음의 원리로 살았다는 것, 그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이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믿음을 따라 죽을 때까지 살았다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인가 하고 그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하나씩 밝혀내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살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환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13절 후에 뒷부분에 말하기를 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로라고 자기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들이 산 구체적인 두 번째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 땅에 살면서 본향을 찾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이들이 본향을 찾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우리는 외국인이다.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밝히면서 살았고 그렇게 산 것을 보니 이들은 본향을 찾으며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들이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구체적인 그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 16절에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바라보고 환영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나는 나그네와 외국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밝히면서 본향을 찾는 삶을 살고 현실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 이 삶이 이들의 일생을 놓고 결론 내릴 때 이들은 믿음을 따라 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믿음을 따라 살았다고 요약할 수 있는 약속을 바라보고 환영하고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면서 본향 찾는 자의 삶을 일관되게 살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산 그 삶을 살아낸 그들의 삶의 현장은 어떠했는가? 어떠한 삶의 현실 속에서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본문이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것을 환영하며 살았는가? 그 앞에 말하기를 이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랬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한 현실 속에서 약속의 응답을 손에 거머쥐지 못한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공수표를 받고 사는 것과 같은 현실 속에서 여전히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환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바꿔 말하면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래서 심정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기도의 응답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여전히 기도를 하며 기도의 응답을 믿으며 그렇게 살았다 하는 말과 같은 식입니다. 약속을 분명히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데 약속은 만져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경험되지도 않고 누가 봐도 그냥 헛세상 사는 것과 같고 속아 사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 애들은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여전히 그렇게 환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본향 찾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자기를 가르쳐 나그네와 외국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알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나그네와 외국인이라고 자꾸 말을 했어야 됐을까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나는 이 나라 사람이 아니고 미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하는 것이 명예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나그네와 외국인이라고 자기를 밝힌 상황은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자꾸 나는 나그네야, 나는 이 나라 사람이 아니거든, 왜 자꾸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됐을까요? 그걸 증거했다 그랬잖아요. 묻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물론 이 말의 원본은 원래 원형은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이 햇속 속에게 사라의 땅을 사기 위해서 할 때, 또 야곱이 바로왕에게 애굽에게 살기 위해서 이민 가서 바로왕 앞에서 할 때 한 말이 처음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의 보편적인 해석적 의미는 이런 거지요. 사람들이 자꾸 묻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야, 모든 세상 사람이 다 이렇게 사는데 너는 화성에서 왔냐? 너 왜 너만 혼자 그렇게 살아? 야, 다 컨닝해서 다 졸업하고 학점 따는데 너 혼자 컨닝 않는다고 대학 문화가 바뀌냐? 왜 너는 어리숙하게 그렇게 살아? 왜 세상을 그렇게 물정을 모르고 바보같이 살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꾸. 자기들하고 다르니까, 자기들하고 삶의 방식이 다르니까 이해가 안 돼서 넌 왜 자꾸 그러냐고 그런 거예요. 유럽에 가면 차가 다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간 경험이 있으니까 여기서 했던 대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묻잖아요. 아니, 그래 가면 죽는데 너는 왜 자꾸 그리 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리로 가거든. 사람들이 자꾸 너는 왜 모든 다른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사냐? 너는 우리하고 왜 같이 살지 않고 달리 사냐? 하고 묻는 거예요, 자꾸. 더 자극적인 말로 하면 세상에서 자꾸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달라서. 그럴 때마다 이들이 말해주는 대답이 그것입니다. 나는 외국인이거든. 나는 여길 지금 나그네로 지나가고 있거든. 내가 가서 마지막에 제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결정해야 되는 법이 따로 있는 그 나라의 시민이거든 나는. 이렇게 말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며 살았다. 그것을 보니까 저들은 다른 나라를 지금 염두에 두고 다른 나라 사람으로 사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본향을 찾으며 살고 있구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들이 산 삶을 놓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그 삶의 현실은 어떠한 현실이었는가? 이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무엇을 조건으로 말하고 있는가? 15절에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을 무엇과 대조해서 말하는가 하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안 돌아갔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나온 바 본향이 생각날까요? 왜 나온 바 본향이 그리워질까요? 현실이 나오기 전 본향의 삶보다 훨씬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나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러지 않았어. 신학생들이 이제 그렇죠. 내가 신학교 하나님께 일생을 바치기로 헌신하고 신학교 오기 전에는 내가 연봉이 6천만 원이었어. 신학교 오니까 연봉이 600만 원이야. 왜 옛날 생각이 날까요? 현실이 옛날보다 훨씬 못해서 오히려 옛날이 그리워질 만한 그런 현실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그 옛날로 돌아갈 마음을 갖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자랑스러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들이 바라보았다는 것, 환영했다는 것, 사모했다는 것, 그것을 찾았다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바라보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놓고 말할 때 연안이 바라보았다, 이 본다는 것으로 자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 시편에도 많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바라본다는 이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어감이 있고 거기에 고정된 이미지가 있어서 우리는 흔히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다는 것,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을 흔히 멀리 놓고 쳐다보는 것으로 받아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들이 우리가 멀리 있는 무엇을 쳐다본다는 말인가, 또 하나님의 약속이라든가 본향이나 더 나은 본향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로 표현된 것, 본향이라는 말로 표현된 것, 더 나은 본향이라는 말로 표현된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다른 다양한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을 환영했다는 말로 우리는 결론적으로 바꾸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을 다시 마지막에 요약하면서 저희가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말로 요약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요. 바라봤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멀리 있는 것을 쳐다봤다는 말이 아니고 피안의 세계를 동경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에게로 관심을 옮겨놓았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절망적인 이런 상황에만 시각을 맞추고 계속 거기를 초점을 거기에 맞췄던 사람이 여전히 같은 상황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초점을 하나님에게로, 시각을 하나님에게로 옮겨놓았다는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이 주실 먼 피안의 세계를 동경하거나 쳐다봤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집착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산 대표적인 한 사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까지 가면 욥이 처했던 현실이 어떤 상황이고 그 현실에서 욥은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처했던 현실을 23장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2절은 내가 오늘 또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이것이 욥기 23장 2절이 밝히고 있는 욥이 처했던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영웅의 전당에 등장되어 있는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영웅들의 상황이고 어쩌면 자주 우리가 던져지는 우리의 상황일 것입니다.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하다. 그 욥은 어떻게 하는가?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3절에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어떠한가?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오른편에서 그가 일하시나 만날 수가 없고 왼편으로 돌이키시나 그를 배울 수가 없다. 여비 찬현 씨는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심하지는 않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길이 없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말할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 그런 현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현실에 초점을 맞추고 보고 있습니다. 나의 현실은 뭔가? 재앙만 혹독이 당하고 있고 원망만 쏟아내게 만드는 현실이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내가 믿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알 수 있겠는데 원리적으로 알 수 있겠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증거할 수도 있고 증명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서 욥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도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더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이 가는 내 인생의 마지막 길목이 무엇이 될 건지인가를 나도 확실히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정금으로 만들어내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의 결과를 좋게 하시고야 만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에게로 자기의 관심을 옮겨놓는 것입니다. 자기의 초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피안의 하나님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구름을 타고 주께서 내려오셔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먼 피안의 세계를 동경하며 멀리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이런 현실 가운데서 지금 여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을 하고 관심을 시각을 초점을 이 하나님에게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오늘 히브리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그 10절에 보면 여전히 바라본다는 것으로 이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란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27절에 가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했다. 이것을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이 나를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신다. 영광스러워하신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나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을 내가 자랑스러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식들은 어떤 부모들에게 그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창피한 자식들이 있다는 말을 소문으로 듣곤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동네 어른들이 모여있어요. 어른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 저기서 오다가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턱 부르더니 아, 입을 틀어막으면서 야마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그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네 어른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고 아들이 오면 벌써 가까이 오기도 전에 제 둘째 놈이구만요. 아, 저놈이 뭐 이번에도 가서 지가 일을 해가지고 일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나한테 핸드폰인가 뭔가 참 이거 참 희한한 기기를 사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일하면서도 공부를 제법 잘해요. 은근히 저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르시면 와서 야야 나 골방에서 우리 둘이 있을 때나 막 그렇게 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마라 하고 혹시 입을 틀어막을 그런 하나님의 아들은 아닌가? 하나님은 사단 앞에서 욥을 놓고 얘 너 세상 다 돌아다녀 봤지? 욥이라는 애 만나봤냐? 그 내 아들이야. 봤어? 욥을 자랑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들에게 이렇게 산 사람들에게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그들을 내 아들들이야, 내 자녀들이야 하고 그들을 자랑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림받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그걸 영광스러워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워하신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아주 자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실제로 영광으로 여기시는 것이 굉장히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전제하고 있는 상황들은 많은 경우에 내가 떳떳할 때, 내가 자랑스러울 때, 내가 뭔가 한 건 했을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스러워하신다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막 이렇게 망해버렸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해버렸는데, 내 삶이 이 모양인데, 이런 때는 내가 차라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을 안 하고 내색을 안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도와드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듯이 저들이 나를 저희의 하나님이라 불렀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그 상황이, 현실이 어떤 현실인가 우리가 금방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평생 고생하면서 다니는데 아무런 약속이라고 받은 적이 없는, 요즘 우리말로 하면 복이라고는 받은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세상에서는 맨날 명예도 없고 인기도 없고 왕따만 당하면서 저건 이상하게 세상을 사는 놈이야 하고 왕따 당하고 소외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 차라리 예수 믿기 전이 더 그리워질 만큼 예수 믿고 있는 이 현실이 혹독하리만큼 시편의 기자의 말대로는 아침마다 하나님에게 종아리만 맞는 것과 매만 맞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현실. 세상에 우리가 아까 말한 영광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비참하고 망해버렸고 어디 가서 하나님이라는 말 입 밖에도 안 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이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알아 그러면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우리가 여길 만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을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모욕을 당하고 내려와봐, 내려와서 네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봐, 너는 못 내려오니까 하나님 아니잖아, 로마 병정의 특권과 같은 졸개들에게까지 그런 모욕을 당하고 많은 백성들에게 너를 구원해봐 이런 모욕을 받으면서 뺨을 맞고 때리는데도 속수무책으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의 모습처럼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하면서 그 순간에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런 처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불렀으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예수님 때문에 쪽팔렸냐고요. 야, 나 쪽팔린다 하면 내 영광이 가려진다 그러셨냐고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무능한 모습으로, 망해버린 자의 모습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그때 누리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영광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래서 큰 사람이 돼서 이제는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고 나의 하나님하고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부를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달려오셔서 이제는 네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네가 어떤 삶을 살아서 거기에 올라갔는지를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나를 네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창피하다. 아마 그러실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자랑스럽게 내놓으시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림받고 있는 것을 영광스러워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만족하시고 얼마나 감격하셨는지 중요한 복 하나를 거기에 또 덧붙여 놓으셨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물론 이 성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거기에서 확인하고 우리가 영원히 살 그때에 완전히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을 말씀한 것이지요. 우리는 그때 가서 이 영광스러운 그 성을 소유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성을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다는 이 말씀이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참고 그냥 지내다가 그날이 돼서 거기 가면 그렇게 바뀔 것이다 하는 먼 나라의 먼 장래 후에 이 말 그것을 동경하며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가? 찬양입니다. 찬송과 전기 영광 지혜 능력 주님께 돌리세 주님께 돌리세 아멘 아멘 아멘. 이 영광스러운 찬송이 요한계시록에 가득 차 있는데 천국에 가서 부를 이 찬송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보니까 이제는 병도 없고 유리바다가 있고 열두 진주문이 있고 여기는 다툼도 없고 그런 환경 때문에 그런 상황의 완벽함 때문에 나오는 찬송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 찬송의 원동력은 보좌에 계신 왕과 어린 양 예수를 존재와 존재로 확인하고 그분을 직접 볼 수 있고 그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한 확인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찬송입니다. 이 기쁨과 이 감격과 이 찬송은 그러나 그날 가보면 그때 비로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 성을 예비하셨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이런 삶을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 현장의 삶 속에서 그 맛을 보도록 보장하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응답받은 게 없고 왕따를 당하고 있고 된 것이 없어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우리의 시각을 옮겨서 그를 볼 수 있으면 그걸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훌쩍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본 자 그것에 온 관심을 모으고 집착하고 집념한 사람이 비로소 본능적으로 터져나오는 이 평안과 이 찬송을 우리는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우리에게서 터져나오겠지요. 지금과 같은 세상에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듣기에는 감동이 되는데 내가 그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현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시면 그렇게 물을 줄 아시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을 다 마치고 12장에 넘어가면 12장 첫 마디에 말씀하기를 그렇게 산 사람 구름대처럼 많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사는 신자들이 오늘날에도 구름떼처럼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 37절에 말씀하셨고 큰 성을 소유한 자의 기쁨과 찬송을 이곳에서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특권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고 관심을 옮기고 우리의 모든 안목을 하나님께로 주목하며 이 멋진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